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심,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25에 관한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북한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엄마를 잃은 어린 남매의 모습입니다. 남매 중에서 조금 더 나이가 먹은 누나는 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멍한 상태입니다. 누나보다 훨씬 더 어린 동생은 그냥 엄마 품에서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이 남매 어떻게 됐을까요? 저것은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이 울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눈물을 훔치며 헤매고 있는 저 두 명의 여인은 과연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것은 얼핏 보면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흥남철수가 시작되기 약 한 달 전에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이 당시 미국의 뉴스위크지는요, 이 전투를, 장진호 전투를 진주만 피습 이후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전투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장진호 전투로 인해 중공군 12만 명의 남하가 지연이 됨으로써 흥남 철수 작전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미군은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 병력의 3분의 2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중공군의 포위로 인해 부대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처럼, 저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전우들의 시신을 제대로 매장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버려두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말리 타국 땅에서 목숨을 잃고 저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저 젊은이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진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진들을 설교 서두에 소개한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한 역사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처참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누가 어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무시하고 그저 과거에 있었던 흘러가버린 그런 일들로만 여기는 건 역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67년 전 일어났던 6.25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6.25란 말 다음에 어떤 명칭을 붙여야 역사적인 사실에 잘 부합하는 것일까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적이 든 것처럼 6.25 사변 혹은 6.25 동란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다가 2000년대 들어선 거의 대부분,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 이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사용한 용어도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에요. 자, 사변, 동란, 이 어떤 의미인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사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커다란 변고 또는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이런 뜻이고요. 동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폭동, 반란, 전쟁 따위가 일어나서 사회가 질서를 잃고 소란해지는 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 다 아시죠? 국가 간의 싸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변, 동란, 그 촌스러운 표현이요, 그 옛날 표현이요. 그러므로 전쟁, 이런 표현해야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6.25 사변이나 6.25 동란이라는 말 대신에 지금처럼 6.25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서 6.25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알게 모르게 슥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말도요, 한국전쟁, 한반도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전쟁,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말도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실 국제적으로 보자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똑같아요. 그 나라 다 한국전쟁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우는요, 6.25라는 것이 한반도라는 곳에서 남북 간에 벌어진 전쟁,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을 했든 아니면 남한이 북한을 먼저, 이거 그들 나라 외국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에이,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6.25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잊어버리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벌써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 2010년도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이라고 대답한 학생 55.7%에 불과했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20.5%나 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 혹은 관심 없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17.1%에 이르렀습니다. 또 2015년도 한국통계정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25를 일으킨 나라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대답한 학생, 중학생의 경우 70.5%, 고등학생의 경우 69.6%,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44.5%만이 북한이 일으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이 일으켰다, 남한이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대답한 초등학교 학생이 무려 35.1%나 됐습니다. 여러분, 6.25를 남한이 일으킨 것이라고 대답한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종북이고 빨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요?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변이나 동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변이나 동란이라는 말 대신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우리가, 남한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가르쳐온 일부 정치인들과 역사학자들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북한의 남침으로 6.25가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예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갖지 않는 겁니다. 누가 했든, 북한이 먼저 침입했든 남한이 먼저 했든 상관없어, 관심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인 6.25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바라보면서 사실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첫 번째 부분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 있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저기 나온 다니엘의 기도는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목숨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한 담대한 기도였다는 것. 둘째, 망해버린 나라의 포로였던 자신을 메대 제국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 셋째,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것. 저기 나온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저기 나온 다니엘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며 동시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 바깥에 외국에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든지 항상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적 관습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역시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 그저 신앙적인 관습, 관습의 의미만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조국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다니엘은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당시 상황이, 저 다니엘 6장 10절 저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저기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 구절이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당시 다니엘, 다니엘 6장 10절 저 당시 다니엘이 조금 있으면 바로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아,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히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일을 꾸민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다니엘이라면 저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제가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저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저는 죽습니다. 저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기도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 직면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차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다니엘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의 뛰어난 믿음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설명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조국에 대한 다니엘의 뜨거운 심장, 사자굴의 공포조차 넘어서게 만들었던 것이다. 교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바로 그 천안함과 47명 희생자 명단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생존자 중 한 병사가 얼마 전 현충일을 맞아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경비적인 사격으로 부상당했던 A병사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우리를 잊어버리더군요. 계속해서 A병사는 말합니다. 하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던 2010년도에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월드컵이 열리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뭐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저들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게 정말로 당연한 겁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국까지 찾아가서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조국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저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조국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기념일에만 나라 위한 기도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언제나 변함없이 실천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1년에 몇 번만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쉼없이 계속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나라의 미래 방향을 위한 기도, 나라의 앞길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9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첫 번째 본문인 다니엘 6장 10절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9장 4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고요. 저기 있는 9장 3절은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대목, 결심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의 열정이나 기도의 자세로 보자면 첫 번째 부분이 6장 10절이나 두 번째 부분이 9장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도 그러했고 9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6장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는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 나 다니엘이 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책을 통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구약 예레미야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연수란 건 뭐냐?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풀려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나게 될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6장 10절과 달리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떠한 사실을 깨닫고 기도했다라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뭘 깨달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이요,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 요것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야 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바로 밑에 70년이 끝나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자, 저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저 말씀을 읽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저기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만이 아니라, 한 곳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도 또 있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보셔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5장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땅은 엄청나게 황폐됐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전혀 갖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이 꿈에도 그리던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으니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 예, 이러한 좌절과 절망의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읽고 깨달은 예레미야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저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보셔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무엇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구나. 풀려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모습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나라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도였다.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의 두 주역이었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구 선생의 연설입니다.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 징역을 살 때 어머님께서 면회를 오실 때마다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의지해라. 설령 이 애미가 너를 버린다 해도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동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천년만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 역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국가를 건설해야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고 만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웁시다. 여러분 모두 이것을 위해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쉼 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나라의 미래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쉼없이 계속하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나라의 미래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